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군은 오늘 자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알바브 주변 주요 고지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터키군과 동맹 반군이 어제 저녁 알바브 서부 외곽 영토를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바브는 시리아 북부의 요충지로 다자간 갈등에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정부군도 알바브 남부 3.5km 이내로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과 반군은 북쪽에서 압박하고 있고 알바브 동부와 서부 지역은 시리아 내 쿠르드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ISIL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반군들이 알바브에서 완전히 소탕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터키가 시리아에서 벌이는 군사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갖고 시리아 내 ISIL 소탕 작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터키 당국이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두 정상은 회담에서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 문제를 비롯해 난민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미국 측에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를 지원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터키 소식통들은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내일 터키를 방문해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와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귤렌이 지난해 7월 실패한 쿠데타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한 이란 최고 지도자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용인하거나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란 군 지휘관들에게 행한 첫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첫주는 미국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란 국민들은 오는 10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중 미국의 일자리 지원과 일본 자위대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일본이 함께 추진해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철회하는 한편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일본 비중이 크게 줄었으며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획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밖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오는 5월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초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지난주 1대1로 정상회의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약 20개국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주재 한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메이 영국 총리도 이번 회의에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 보좌관들도 메이 총리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션스 지명자가 법무장관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인준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세션스 지명자의 이민과 민권에 관한 과거 전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준에 반대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핵 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북한 제재법을 더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ur question now is what else can we do to crack down? On that regime, we have 2 billion.
미국 하원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다음 달 실시될 미한 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이른바 4D 작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1에서 3m,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 북한 정권의 전복 가능성 등을 묻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15대 회기를 맞아 7일 전체위원회 차원에서는 처음 여는 청문회 주제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 위협 대응, 미국의 새로운 정책 조치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수미테리 바워그룹 아시아 이사,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북한 제재법을 더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압박 조치들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ur question now is what else can we do to crack down on that regime? We have 2 billion that regime is using from indentured servitude.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위원장은 수십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매년 20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며 노동자 송출 문제를 겨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해운 금융 제재의 허점을 막고 외국 은행들이 김정은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강도 높은 대북 압박책들을 언급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인권과 안보를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거나 북한에 대한 반인도범죄 특별법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톰 마리노 의원은 북한 정권의 전복이 가능한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체 세력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What is the reality of overthrowing the regime in North Korea? How do we do it? Can it be done? And who takes over?
테드 요호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정권 붕괴를 일으켜야 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자유로운 세계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민주당 의원들도 제기했습니다.
We all pray for the overthrow of this regime, but no regime has been overthrown to my knowledge in maybe the last 50 years where they had a core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정권의 전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세력이 있는 한 어떠한 정권도 무너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리 코넬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공포통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통치 행태가 심각한 체제 불안정과 동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렌 베스 의원은 해외에서 북한의 정권 붕괴를 위해 활동하는 탈북자들이 있는지 북한 내부에서 조직화된 체제 전복 노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ut if you're trying to woo China's cooperation in trying to sanction Pyongyang or moderate behavior, it seems an odd way to do it. when you are castigating them for the South China Sea.
코넬리 의원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한다면서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고 역사적으로 피하던 타이완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책망하는 건 대북 정책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배치되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 문제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을 직접 제재하기에 앞서서 아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기에로 연구원은 미국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은행들의 북한과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기 전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재무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명목으로 중국 기업 한 곳을 제재하고 중국인 4명을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이 총 22개의 위장회사들을 세워서 미국 금융체계에서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기에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위장회사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중국은행이 이들과 거래를 끊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하원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모든 가용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동맹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면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삼각 미사일 방어 협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간 상호 방위 협정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지지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경제적으로 압박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전략적 대화를 나눠야 하며 이를 전담할 양국 간의 채널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백악관 전 고위관리가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동참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중 간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기 바란다고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The challenge for this administration is to engage the Chinese in what we believe is a strategic dialogue. Probably needs to have leader level support.
미국은 중국과 정상급 지원이 필요한 전략적 대화를 나눠야 하며 이를 위해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안정화하고 보다 생산적 진로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채널을 만들기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메데로이스 전 보좌관은 7일 워싱턴의 뉴스 박물관 뉴스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좋든 싫든 혹은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as frustrating as it is to hear, China has to be part of the solution.
메데로스 전 보좌관은 국가안보회의 재직 당시 북한 문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은 사안이 없었다며 북한 문제는 좋지 못한 대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북한 정부의 특성상 미국은 외교, 제재, 군사 조치 가운데 어떤 접근법을 조합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간 관계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You cannot take these alliances for granted. You must treat them with respect and you must invest the appropriate human, military and strategic capital.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광범위한 역내 도전 과제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을 존중하고 적절한 인적 군사적, 전략적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에 관한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21세기 중국 센터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행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과 캠벨 전 차관보 외에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달에 실시될 미한 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에는 최근 도입된 이른바 4D 작전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 주한미군의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운용 훈련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다음 달 실시될 미한 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4D 작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D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가리키는 영문 앞글자를 딴 것으로 미한 국방장관은 지난 2015년 11월 안보협의회에서 이 작전 개념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4D 작전 개념은 지난해 키리졸브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됐으며 올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한 연합 정리의 훈련으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다양한 각본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올해는 특히 방어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운용 훈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탐지 요격 절차와 시스템 운용 등을 모의 실험을 통해 숙달하는 겁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특히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등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한국을 지키겠다는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며 훈련 기간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현재 미한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들은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 폭격기와 B-52 장거리 핵 폭격기를 비롯해 미국 본토의 B-2 스텔스 폭격기,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등이 투입될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93,000톤급의 미 항공모함 칼빈스호의 투입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제 손으로 제 눈 찌르는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오는 3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각종 핵 전략 자산을 끌어들여 북측 연습을 벌일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에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연합훈련이라는 핵전쟁 연습이 그 어떤 파국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등 도발 행위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하는 북한 대사관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에 자리한 북한 대사관은 부지 일부를 현지 기업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폴란드는 북한 대사관의 상업적인 임대 활동에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북한 대사관은 그 같은 활동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북한 대사관의 문제들이 유럽연합, EU 내 다른 나라들에서도 존재한다며 EU 차원에서 포괄적인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 문제는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일부 국가에서 임대를 통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면서 관련국들의 조치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겁니다. 북한이 외교 공간을 이용해 불법 임대 수익을 거두는 나라는 폴란드와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적어도 4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해 이들 나라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독일 외교부는 지난달 BOA에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그런 활동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엄격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외교 소식통은 최근 독일 정부가 임대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도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 불가리아 역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BOA에 확인하면서 북한 외교 공간의 임대 활동이 근절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당장 북한 외교 공간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처럼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뒤이은 5차 핵실험으로 탄생한 2321호는 외교 공간의 임대 활동을 비롯해 북한 외교관의 입지를 줄이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교 공간의 불법 임대 활동 근절과 함께 2321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외교적 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는 권고 자체가 북한의 외교 활동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분석입니다. 영국과 루마니아 외교부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일 계획이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대북 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외교부는 당장 계획은 없지만 추후 이 조치가 유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의 외교관에게 한 개의 금융 계좌만 허용하도록 한 조항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미 재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소속 외교관들의 자금 이체에 대해 특별 허가를 받은 미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321호가 현직 북한 대사를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박준일 전 이집트 주재 대사가 제재 채택 한 달을 앞두고 영국 귀국했다고 유엔 주재 이집트 대표부가 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을 주 표적으로 삼은 데는 지난 몇 년간 이들이 저질러온 불법 행위 때문입니다. 사만다 파워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3월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For years, the DPRK deployed arms dealers, smugglers, financiers, and other enablers of its illicit weapons programs, and claimed that they were diplomats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s.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무기 거래상과 밀매업자, 금융업자, 불법 무기 관련 조력자들을 전 세계에 보내면서 이들을 외교관이자 정부 대표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해 4월 의원들에게 2270호를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We're working to further isolate North Korea by getting their diplomats who are again not engaged in diplomatic activities sent home. We're making sure that people don't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정황은 지난 몇 년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주 드러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이달 초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 한선익 전 1등 서기관이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영국 롤스로이스 차량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었습니다. 한 전 서기관은 지난해 8월에도 외국산 담배와 한국산 전자제품 수십만 달러치를 말레이시아에 들여오다 적발돼 이미 추방 통보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앞서 방글라데시에선 또 다른 서기관이 금 27kg을 반입하려다 적발돼 추방됐고 포도주를 밀수하려다 벌금을 낸 북한 외교관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에선 북한 외교관의 주류 밀매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코뿔소 뿔을 밀매한 사건 등에 북한 외교관의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2015년엔 북한 외교관 두 명이 쿠바산 고급 시가를 브라질에 밀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이처럼 무리한 외화벌이에 나서는 건 주재국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돈을 번다면서 이들 외교관들은 생활비 외에도 당국에 상납하기 위한 별도의 외화벌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외에 외교관을 파견할 때 기본 봉급 외에 주재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주거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비용은 파견된 나라의 물가와 각 외교관의 직급에 맞춰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각국에 도피 중인 탈북자들의 처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서 탈북자가 강제 송환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가 자국 영토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을 보호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ir territorie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에서 잡힌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특정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 그리고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또 미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난민 기구 등 국제 기구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4일 현지에서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온 북한인 노동자가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관영 노동신문이 7일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들을 쏘아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북한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 권장량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진스필린 대변인은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계속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는 10%가량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7%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스펠린 대변인은 또 지난달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9개도 63개군 82만 3천여 명에게 2,56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북한 주민 한 명이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은 하루 평균 100g에 그친 겁니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2,952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13%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에게 영양 지원을 하고 재난 위험 감소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금 부족 등 이유로 4월 말이면 영양과자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며 이에 대비해 미리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자금이 지원되더라도 밀가루 등 식품 원료를 구입해 영양과자를 생산하는데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원료 부족으로 영양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과 함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018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2,470만 달러로 목표액의 19%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음악으로 작은 통일을 이룬 특별한 무대,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코리안 아직스 오케스트라의 첫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무대를 수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오케스트라는 단원 22명으로 구성된 코리아 라딕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코리아 라딕스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는 탈북민 출신 작가 김주성 씨입니다.
라딕스 오케스트라 창립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걸 음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탈북을 해서 여기 오신 3만 명분들의 자제분들이 어른이 되고 탈북 신세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얘네들의 미래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우리가 해주자, 재능도 기부하고 이 땅의 뿌리를 단단히 박을 수 있게. 그 라딕스라는 것이 라틴어로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탈북 청소년들과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함께 만든 오케스트라. 무엇보다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독립된 음악 공연 단체로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 연주를 통해서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잠재력을 발굴하고 또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탈북민 문화예술 후원단체인 11 프로젝트 협회를 통해서 공식 출범한 뒤에 이번 공연을 준비해왔습니다. 11 프로젝트 협회 김성신 협회장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그 지원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만든 일종의 사회공헌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11이 스승과 제자, 또 남한과 북한 1대1로 똑같이 평등하게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를 가르고 있는 그 휴전선이 그 38선에 걸쳐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11, 우리가 빨리 통일을 이루자,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탈북 청소년들의 예술적인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한 음악인들도 자신의 재능을 선뜻 나누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의 김내리 교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하면은 어떨까 이런 뜻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제가 적극, 예, 저도 참여하기로. 너무 보람 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예술과 문화로 남북 통일이 이미 된 것 같은 느낌? 연주하면서 같이 하면서 자기네들도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보람 있고요.
코리아 라딕스 오케스트라는 국내 유명 음악인들과 이들이 직접 지도한 탈북 청소년 단원들이 함께 무대를 채웠습니다. 또 여기에 탈북민 음악가들도 함께 무대에 섰는데요. 같이 연습하고 준비한 것들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탈북 음악가들과 탈북 청소년들. 꿈에 그리던 무대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의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정은수입니다.
이렇게 노래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고 자리를 있다는 게 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과정 통해가지고 배우는 과정 통해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더 뿌듯하고 감동을 주는 무대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랑 같은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이올린으로 낭가북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들 역시도 음악을 통해서 이루는 작은 통일의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음악은 그런 걸 초월해서 통할 수 있는 분야가 예술이고 음악인데 그런 게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게 뜻깊네요.
참 이렇게 화합이 자리가 장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로 해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세상에 음악으로 소리를 내고 남북의 그 어떤 그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세상의 통일 한국의 그 어떤 미래를 이렇게 뭐 지향하고 그 어떤 이미지를 미리 보여주는 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남과 북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탄생한 오케스트라. 앞으로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을 하고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전국 순회 공연과 해외 연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 오시는 과정들, 우리 앞에 이렇게 서시게 되시는 그 과정들에서 이미 엄청난 용기, 그리고 인간이 꼭 지켜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그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교훈처럼 알려주신 분들이고요. 그건 저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먼저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한 보답, 코리아 라딕스 오케스트라는 바로 탈북민들의 용기에 대한 저희들의 보답이고 화답이자 이러한 의미로서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음악으로 평화와 화합을 전하겠다는 꿈의 오케스트라. 그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에서요, 이 사형수들의 장기를 비롯한 신체 기관을 거래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시인했습니다.
예.
소문으로만 돌던 내용이 공식 확인된 건데요.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현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1,440만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를 무상 제공받을 예정이라는 소식,
예.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에 대한 이 찬반 구두변론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 뭐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형수 장기 거래를 공식 시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기 이식 수술에 관련된 의학 기술이 발달한 이후에요, 중국에서는 이 범죄 집단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사람을 잡아들여서 장기를 적출해 판다든가, 심지어 정부기관이 사형수들의 신체기관을 거래한다는 의혹이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끊이질 않았는데요.
예.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일부 불법 행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네.
황제프 중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이 이날 바티칸에서 개막한 반장기매매 국제회의에서요. 이 장기매매는 중국에서 완전한 불법 행위다라고 밝힌 뒤에 하지만 인구가 13억 명이 넘다 보니까 아직도 일부 위반 사례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네, 교황청 주최로 이 장기 밀매 중단을 위한 회의가 어제와 오늘 이틀 일정으로 지금 바티칸에서 진행 중인데요.
예.
유엔과 유럽연합 또 세계보건기구 같은 예, 국제기구들하고 각국 장기 이식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중국 대표 회의 나선 중국 대표한테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
중국에서 불법 행위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요.
네.
장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황 주석이 설명을 하던 중에
예.
일부 불법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황 주석의 직책이 중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 자리가 그렇다면 이런 발언을 할 만한 책임 있는 자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제프 중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이 의사 출신인데요.
예.
중국 위생부 차관에 해당하는 부부장을 지냈습니다. 중앙보건위원회 부주임도 역임을 했고요. 지금도 중국 공산당 중앙후보위원 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위원입니다.
예.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 가운데 직위로만 보면은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예.
어제 회의에서 2015년 중국 당국이 이런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불법 장기매매 조직 단속을 강화를 했고 이후 불법 거래에 관련된 의료기관 18곳이 폐쇄되고 관련자 수십 명이 체포됐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예.
2015년 1월 1일 이후 중국 국민의 자발적인 기증만이 장기 이식 수술의 합법적인 수단이 됐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네. 불법 장기 거래가 여전히 있지만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단속하면서 장기 기증을 장려하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회의 앞서서요. 황 주석이 이탈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요.
예.
여기서 앞으로 5년 안에 미국보다 많은 장기 기증을 기록하는 게 목표라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4,080건의 장기 기증이 이루어졌고
예.
바로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서 한 50% 증가한 거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런 중국 대표의 발언을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에서 온 회의 참석자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오히려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서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있다는 분석을 국제사면위원회 MNST의 니콜라 벵글렌 동아시아 국장이 내놨는데요.
예.
중국에서 이식수술에 사용되는 장기의 대다수가 3천에서 7천 명에 달하는 사형수들한테서 적출된 것인데 중국 당국이 이를 중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예.
넘쳐나는 장기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에서 정부 당국 관여하에 조직적인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베클랭 국제사면위원회 동아시아 국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중국의 사형 집행이 특정 이식 수술 일정에 맞춰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본다.
예.
또 환자가 준비된 때에 이 사형 집행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전에 사형수 장기를 적출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이 같은 문제를 또 전담 감시하는 모임도 있는데요.
예.
중국 정부의 장기 적출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연합 이런 이름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중국에서 사형수를 비롯한 수감자들의 장기 적출 사례가 여전히 많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실제로 불법 거래되는 장기들이 사형수들에 의해서 적출되는 게 맞다면 뭐 그 사형수들의 관리하는 거라든가 구조상 당국이 관여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에서 조직적인 장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국제기구와 감시단체들의 지적은요, 이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 2014년 통계에서요, 중국이 10만 명당 장기 기증이 0.6명으로 세계에서 장기 기증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혔습니다. 예. 또 지난해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합법적인 장기 이식이 만 건이었는데요. 네. 중국의 각 지역 병원에서 시행된 장기 이식 수술을 종합한 통계가 6만에서 10만 건에 이르는 걸로.
합계가 안 맞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 장기 거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들여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기를 원하는 무인 항공기, 드론하고 고속정, 정밀 유도기, 유도 무기 이렇게 1,460만 달러 규모 첨단 무기 목록을 최근 중국에 제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이 무기 목록 제출은 지난 12월 중국 정부가 1억 위안 상당의 군사 장비를 그 필리핀 측에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를 타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예. 중국 당국이 설명을 했는데요. 로렌자나 국방장관이 이날 말라카낭 대통령궁에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요. 이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군사 장비 지원이 공식화됐다라고 선언을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은 무기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예, 필리핀 당국이 중국에서 들여놓을 무기들을 남부 지역 여러 섬에서 활동하는 공산 반군과 이슬람 무장 세력 격퇴 작전에 투입할 계획인 걸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 현지 공산반군 소탕 작전은요,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의 도움을 받아왔던 분야인데요. 지난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현지 미군의 철수를 바란다고 말을 했고요. 미군이 필리핀 현지에 주둔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가 되는 협정이죠. 예. 방문군 지휘 협정 폐기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군과의 전투에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요?
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중국으로부터 받는 군사 장비 지원 외에 필리핀 정부가 러시아에서도 무기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오는 5월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회담한 뒤에 모든 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필리핀 정부와 반군의 분쟁 그 역사가 꽤 오래됐죠.
예, 필리핀에서는 지난 1968년부터요 필리핀 공산당하고 전국민주주의 전선이 결합한 무장단체죠. 신인민군 NPA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무장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NPA는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중국식 공산주의를 필리핀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단체인데요. 예. 이 반군 측하고 필리핀 정부가 수차례 화해와 싸움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수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해 8월에 정부와 반군 양측이 평화협상을 통해서 무기한 휴전에 합의를 해서 갈등은 소강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예. 하지만 또 얼마 전에 반군 측이 오는 금요일부터 휴전을 중단한다고 선언함에 따라서 다시 전쟁 양상을 띠게 됐고요. 필리핀 정부가 어제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 면의로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구두 변론을 청취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번 행정명령이 이슬람 교도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조처에 해당하는지 또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항소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이 이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집요한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예, 소송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입니다. 예. 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자 연방정부가 즉각 항고한 건데요. 행정명령 집행을 다시 허용할지 아니면 집행이 정지된 현 상태 그대로 둘지 바로 이 문제를 항소법원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항소법원 재판부가 다루는 건 지금 행정명령을 계속할지 정지할지 이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주장들을 양측이 펼쳤습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요.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민 문제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또 전국적으로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지를 시키더라도 미국 전역이 아니라 워싱턴 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나 미네소타 주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행정명령으로 방학을 맞아서 고국을 방문했던 학생들이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등 참 많은 주민이 곤경에 빠져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다시 행정명령이 집행되면은 큰 혼란이 올 거란 얘기입니다. 또 법을 해석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부 역할이라면서 지금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행정명령은 뭐 이라크, 이란을 비롯해서 7개 나라 국민들이 90일 동안 미국을 들어오는 걸 금지하는 내용인데 대다수가 이슬람 국가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변론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재판부는 이들 7개 나라가 모두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약 15%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이번 행정명령을 이슬람교도 금지로 볼 수 있겠느냐고 원고 측에 추궁을 했고요.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 변호인에 대해서는 이들 7개 나라 국민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를 했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 판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여러 언론들은 재판부가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대변인은요.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거라고 밝혔는데요.
예.
항소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1에서 3m,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2도, 신유주 아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희천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고 일부 지역에 구름이 있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2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도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5도, 낮 기온은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낀 가운데 동해에는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4m,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2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군은 오늘 자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알바브 주변 주요 고지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터키군과 동맹 반군이 어제 저녁 알바브 서부 외곽 영토를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바브는 시리아 북부의 요충지로 다자간 갈등에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정부군도 알바브 남부 3.5km 이내로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과 반군은 북쪽에서 압박하고 있고 알바브 동부와 서부 지역은 시리아내 쿠르드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ISIL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반군들이 알바브에서 완전히 소탕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터키가 시리아에서 벌이는 군사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갖고 시리아 내 ISIL 소탕 작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터키 당국이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두 정상은 회담에서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 문제를 비롯해 난민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미국 측에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를 지원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내 쿠르드족이 자국의 테러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한 이란 최고 지도자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허용하거나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란 군 지휘관들에게 행한 첫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첫 주는 미국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란 국민들은 오는 10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중 미국의 일자리 지원과 일본 자위대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일본이 함께 추진해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철회하는 한편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일본 비중이 크게 줄었으며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획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오는 5월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초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지난주 1대1로 정상회의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약 20개국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주재 한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메이 영국 총리도 이번 회의에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 보좌관실도 보좌관들도 메이 총리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션스 지명자가 법무장관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인준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세션스 지명자의 이민과 민권에 관한 과거 전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세션스 지명자의 오랜 상원의원 직무 수행이 그의 진실성을 보여준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